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한은 추석 명절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다음 달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한은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이어진 적십자 실무 접촉에서 다음 달 20일 금강산 면회소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상봉 규모는 남북 각각 100명씩 모두 200명으로 다음 달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두 차례로 나눠 상봉이 이뤄집니다. 남북은 상봉 행사를 위한 생사 확인 의뢰서를 오는 15일, 최종 상봉 대상자 명단은 다음 달 8일에 교환할 예정입니다. 상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생사 확인 작업과 관련해 한국 측에서는 국군포로 이산가족 50명을 포함해 250명을, 북측에서는 200명을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은 또 가까운 시일 안에 적십자 본회담을 열고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 등 상호 관심사들을 폭넓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부유한 페르시아만 국가들이 시리아 난민들을 지원하는 데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유엔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피터 서덜랜드 유엔 국제이주개발담당 특사는 오늘 제네바에서 기자들에게 레바논과 요르단, 터키는 400만 명에 달하는 시리아 난민 문제에 참여하고 있지만 부유한 나라들은 오히려 이에 소극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덜랜드 대표는 또 유엔 난민기구와 여러 구호단체들은 현재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올해 필요한 예산의 41%만 확보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최근 난민들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 뒤 폴란드 가톨릭 교구가 오늘 시리아 난민 추가 수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리아 난민 가운데 200명의 기독교인들을 이미 수용한 폴란드 가톨릭 교구는 오늘 추가로 2,000명의 난민들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연방의회가 한 달간의 휴회를 마치고 오늘 다시 개회합니다. 의회는 오는 17일까지 이란 핵합의에 대한 찬반 결정을 하도록 돼 있어 곧바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상하 양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핵합의에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킬지 여부입니다. 또 만일 핵합의 반대안이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할 경우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영국 정부가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을 겨냥해 지난달 무인기 공습에 나선 사실을 처음 공개하고 추가 공습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이비 캐머런 영국 총리는 어제 의회에서 영국 공군 소속 무인기가 지난달 21일 ISIL이 수도로 삼고 있는 시리아 라카 인근 지역에서 차량으로 이동 중이던 반군 3명을 사살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영국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폴론 영국 국방장관은 오늘 영국 B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은 테러 기도를 막기 위해 시리아에 또다시 공습을 가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그동안 이라크 내 ISIL을 소탕하는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의 공습 작전에 참여해왔지만 시리아에서는 정보 수집용 무인기만 운영할 뿐 공습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프랑스도 이라크 이외에 시리아에 대한 공습에 참여 의사를 밝혀 주목됩니다. 터키군이 오늘 오전 쿠르드 반군들에 대한 추가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터키군은 40여 대의 전투기들을 동원해 이라크 북부 지역에 6시간 동안 공습을 가했다며 쿠르드족 반군 단체인 쿠르드 노동자당 소속 전사 4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은 지난 6일 쿠르드 반군의 폭탄 공격으로 터키군 병사 16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한 뒤 이틀 연속 이뤄졌습니다. 쿠르드 반군은 오늘도 아제르바이잔 접경 지역인 터키 이그드르 지역에서 경찰 수송 차량에 폭탄 공격을 가해 경찰관 10명을 살해했습니다. 미얀마의 야당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는 오는 11월 실시되는 총선거에 대한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감시를 요청했습니다. 민족민주동맹 대표인 수치 여사는 오늘 이번 선거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미얀마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수치 여사는 이번 선거는 미얀마 국민들이 진정한 변화를 이룰 기회라며 전 세계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고 감시단을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요즘 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대중적인 인터넷 사회 연결망을 통해서요. 훈훈한 미담 많이들 공유를 하는데요. 흥미로운 사진이 함께 실리면 조회수가 더 높더라고요. 요즘 미국의 10대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얻은 사진이 있는데요. 활짝 웃고 있는 10대 소년하고 여경찰이 찍은 다정한 사진 한 장입니다. 사진을 보면 친구는 아닌 것 같고 엄마와 아들인가 고모와 조카인가 궁금한 마음이 드는데요. 이 사진을 찍은 장소는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주유소입니다. 이 지역은 텍사스주 해리슨 카운티라는 곳인데요. 최근에 한 백인 경찰이 차에 기름을 넣다가 흑인 유기자가 쏜 총탄에 사망한 사건이 난 지역이더군요. 그런데 이 지역의 경찰국 소속 여성 보안관 대리인 토미 존스 켈리라는 여경찰이 기름을 넣고 있었는데요. 16살 소년인 맥킨리 젤너가 여경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주유하는 동안 제가 옆에 서 있어도 될까요? 하고 물은 거죠. 뭐 당연히 여경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겠죠. 그랬더니 이 소년은 제 이름은 맥킨리 젤너인데 요즘 하도 세상이 험악해서 보안관님의 안전을 위해서 뒤를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했습니다. 덩치 큰 성인 남성의 제안도 아니고 여성인 여경인 켈리보다도 마르고 작은 소년의 뜻밖의 제안에 이 엄마뻘 되는 여경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요. 소년은 당일 비가 오는데도 비를 맞으며 서 있었고 또 이 소년의 어머니는 차에서 소년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경인 켈리는요, 소년의 친절함을 기억하기 위해서 함께 사진을 찍었고요. 그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 켈리의 페이스북에 올라간 사진과 사연은 일주일도 안 돼서 22만 명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미국 언론에도 소개됐습니다. 여경인 켈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자신은 오히려 무장을 하고 있었고 소년은 빈손이었지만 소년의 마음에 참 감동을 받았다고 말이죠. 참 예의 바르고 기특한 소년이죠. 엄마에겐 또 얼마나 다정할까 생각 드는데요. 한 소년의 따뜻한 행동이 범죄 때문에 우울했던 지역사회를 밝게 만들어줬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주간 기획물, 오늘은 영화로 듣는 미국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22도 기록하고 있고요. 낮 최고 32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맑겠는데요. 함경남북도는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4도에서 19도, 낮 최고 19도에서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평양 오전에 맑겠고요. 17도에서 29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의주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17도에서 28도 분포, 개성 맑습니다. 16도에서 28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 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볼까요? 패티 페이지가 부릅니다. Confess 골라봤습니다. Confess, confess, why don't you confess? Yes, yes, I wish you'd reveal to me. Reveal to me. That you feel. Why don't you tell me the way that you feel? Confess, confess, confess. It isn't a crime. Oh no, no crime. To open your heart to me. Confide in me. And say that you're mine. Why don't you tell me? How long can I keep waiting for a tender word from you? The sweetest rose starts fading
sunshine won't come through. Confess. Please don't make me guess.
Don't make me guess.
If you really care for me,
if you should care,
then darling, confess. How long can I keep waiting for a tender word from you? The sweetest rose starts fading when the sunshine won't come through. Then, darling, confess.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미국 정보기관 조사 결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개인 계정으로 주고받은 이메일 가운데 1급 비밀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네. 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정부 계약업체 직원들에게 유급 병가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는 소식, 10대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위한 운전감시 기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미국 뉴스 헤드라인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재직 중에 개인 계정 이메일과 서버로 업무를 봤다고 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특히 그 클린턴 전 장관이 개인 계정으로 주고받은 이메일 가운데 이 기밀 정보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앞서 그 가운데 최소한 두 건의 1급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들어있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추가 조사 결과 이들 정보가 1급 비밀로 확인됐다고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네, 1급 비밀이 들어있는 이메일이 두 건이라는 것은 정부 감찰관이 한 얘기죠.
네.
예. 정보 담당 감찰관이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40건을 무작위로 조사한 뒤에 밝힌 내용인데요. 하지만 클린턴 전 장관하고 국무부 측은 임의적인 과정에서 1급 비밀로 규정된 것 같다면서 또 감찰관의 주장에 반박했는데요. 추가 조사는 누가 했습니까?
네. 미 중앙정보국 CIA와 국립지리정보국 NGA 담당관들이 이번 주 초에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결과 지난 2009년과 2011년에 클린턴 전 장관이 주고받은 이메일 두 건에 1급 비밀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한 건은 이 북한 핵무기 계획에 관련된 정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클린턴 전 장관 측은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기밀 정보를 주고받은 일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시에 그 기밀로 분류된 정보를 주고받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네.
이 처음에는 기밀이 아니었는데 이 나중에 이들 정보가 기밀로 재분류됐다는 주장이죠. 클린턴 전 장관은 어제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무장관 재임 시절에 개인 이메일로 업무를 본 것은 허가받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네.
개인용과 공무용을 따로 구별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면서 후회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이긴 했는데요.
네.
클린턴 전 장관은 그동안 단순히 편의를 위해서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공문을 받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보안성이 떨어지는 개인 이메일 계정하고 서버를 사용하면서 기밀을 누설했을지 모른다는 의혹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서버를 관리했던 이 국무부 직원이 하원 청문회 출석을 요구받았는데 안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브라이언 파글리아노라는 직원인데요. 네. 이 벵가지 미 영사관 습격 사건을 조사하는 하원 조사위원회로부터 이 출석을 요구받았는데 하지만 그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과 관련해서 증언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모든 관계자에게 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참고로 이 벵가지 미 영사관 습격 사건은 2012년에 그 리비아 벵가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무장 기관들이 미 영사관을 습격하면서 이 크리스토퍼 스티븐스 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를 포함해서 이 미국인 4명이 숨진 사건이죠.
네.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클린턴 전 장관이 이 재임 시절에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클린턴 전 장관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가운데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네.
올해 초만 해도 클린턴 전 장관은 이길 사람이 없을 것처럼 보였는데요. 최근 이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네. 클린턴 전 장관은 어제 AP통신과 회견에서 이메일 논란이 자신의 선거운동에 별로 큰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메일 영향이 이제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MBC 뉴스와 여론조사 기관인 마리스트가 공동으로 실시한 최신 조사 결과만 봐도 그렇습니다. 뉴햄프셔 주에서는 버니 샌더스 버먼트 주 상원의원에게 1위 자리를 뺏기고 말았는데요.
네.
이 버니 샌더스 후보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41% 지지를 얻으면서 32%에 그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9%포인트 차이로 따돌린 겁니다.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조 바이든 부통령의 지지율은 16%였습니다.
네.
지난 7월 조사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지지율 42%, 샌더스 후보가 32%로 이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10%포인트나 앞섰었습니다.
네. 이 뉴햄프셔주는 첫 번째 예비 선거가 열리는 곳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주 아니겠습니까?
네.
또 첫 당원대회가 열리는 아이오와 주 역시 중요한데요. 이곳에서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아이오와 주 여론조사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여전히 샌더스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 7월에는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샌더스 후보보다 24%포인트 앞섰던 반면에 이번 결과에서는 지지율 차이가 11%포인트 차이로 크게 좁혀졌습니다.
네.
이렇게 클린턴 전 장관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조 바이든 부통령의 출마를 부추기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어제 노동절을 맞아서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이 바이든 부통령은 출마 여부를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아내에게 물어봐야 한다 이렇게 답하면서
네.
확실한 대답을 피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최근 큰아들을 그 암으로 잃었는데요. 이 감정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갈 만한 힘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공화당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어떤지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업가 출신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트럼프 후보가 아이오와주에서 29%, 뉴햄프셔주에서는 28%의 지지율로 모두 선두를 지켰습니다. 우선 아이오와주에서는 트럼프 후보에 이어서 의사 출신인 벤 카슨 후보가 22%의 지지율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네.
제프 부시 후보는 지지율 6%로 3위였습니다. 뉴햄프셔주에서도 그 트럼프 후보에 이어서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가 지지율 12%로 2위를 기록했는데요. 그리고 벤 카슨 후보가 11%로 3위였고요. 7월에만 해도 지지율 14%로 2위였던 제프 부시 후보는 지지율 8%에 그쳤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은 이 매년 9월 첫째 월요일을 노동절로 기념합니다. 바로 어제가 노동절이었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한 중요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미 연방정부 계약업체에도 유급 병가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노동절을 맞아서 미 동부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시를 찾았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연방정부 계약업체의 유급 병가제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또 민간 기업도 유급 병가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의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새로운 행정명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담고 있습니까?
네, 우선 유급 병가제가 뭔지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이 노동자 본인이나 가족이 아파서 돌봐야 할 때 보수를 받으면서 쉴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 계약 직원들이 매 30시간마다 1시간을 그 유급병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최소한 7일을 유급병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네, 유급병가에 해당되는 범위도 또 넓게 잡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노동자 본인이 아플 때는 물론이고요. 자녀나 부모, 배우자 등 그 가족, 또 동거인, 친척 등을 돌봐야 할 때도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또는 스토킹 등으로 인한 치료나 회복을 위한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도 유급병가가 허용되는데요.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근로자가 이 혜택을 보게 되나요?
네,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정부 계약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 가운데 풀타임, 그러니까 상근직뿐만이 아니고요. 비상근직,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직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약 30만 명의 노동자가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네.
일부 유급병가가 있는 직원들의 경우 기존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유급병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노동자의 유급병가 제도는 의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린 이유가 있겠죠.
네네. 이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이 미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행정집행명령 권한입니다. 의원들이 법을 제정하는 입법과 비슷한 효력을 갖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히자 이 퇴임 전에 유급병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차기 대통령이 이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행정명령이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에서 물러난 이후에야 그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행정명령은 공개적인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행정명령 혜택은 2017년에 새롭게 계약하는 직원들부터 시작되는데요. 백악관 측은 이번 행정명령이 앞으로 연방의회와 민간기업 그리고 주와 지방정부가 유급휴가 제도를 확대하는 데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새 행정명령에 대한 업계의 반응이 어떤지 알아보죠.
네, 기업인들과 일부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생각하지 않고 이 정치적인 이유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 고용인이 유급병가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월급이 낮아지거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결과가 올 거란 얘기입니다.
네.
하지만 백악관 측은 유급병가는 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혜택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직을 줄이면서 또 직장 내에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예방해서 결국 기업에도 이득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아, 미국에서는 보통 만 16살이 되면 운전면허를 딸 수가 있죠.
네.
예, 10대 운전자들은 운전대를 잡고 또 신나게 달리지만 부모는 자녀가 난폭 운전을 또 하지 않는지 사고는 안 날지 조마조마한 마음일 텐데요. 자, 이런 부모의 마음을 안심시켜주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 모터스 GM이 부모에게 10대 자녀의 운전 습관을 알려주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네.
GM은 올해 하반기에 출시되는 쉐보레 말리부 2016년 형의 이 틴 드라이버라는 기능을 장착하는데요. 이 기능이 있으면 운전 후에 운전자의 안전운전 항목을 총괄해서 평가한 운전 성적표가 화면에 뜨게 됩니다.
네.
이 성적표는 개인 인식 번호를 통해서 이 부모만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자, 틴 드라이버 시스템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네, 틴 드라이버는 운전자가 그 부모가 설정한 속도보다 더 빠르게 운전하면 경고음과 함께 그 경고 메시지가 뜨고요.
네.
또 10대들은 보통 음악을 크게 틀으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네.
운전석과 보조석에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이 오디오 시스템에서 아무 소리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네.
그리고 얼마나 또 자주 속도 위반을 했는지 얼마나 자주 충돌 방지 시스템이 작동됐는지 운행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등이 이 운전 성적표에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 미국의 또 다른 자동차 회사인 포드사는 비슷한 기능을 이미 시행 중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포드사는 지난 2003년부터 마이키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 마이키는 틴 드라이버처럼 운전 성적표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이 부모가 차량의 일정 기능을 설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너무 빨리 달릴 경우에 경고음을 내고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고 또 운전 중에는 손전화 작동이 되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이 자녀의 안전 운전을 유도하는 기술들이 나온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10대 운전자들에게 따르는 위험이 더 크단 말이겠죠.
네, 맞습니다. 고속도로 운전보험 연구소에 따르면 10대 운전자들의 사망 사고율은 20살 이상 운전자의 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 10대들이 과속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운전을 하면서 손전화를 사용하는 등 이 운전 습관이 아직 자리 잡지 않아서인데요. 이 자녀들의 안전 운전 습관을 들이고 또 부모들도 안심시키기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안전운전 감시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연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요즘 미국 정치권에서 출생 시민권 제도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이 출생 시민권 제도의 근거가 되고 있는 수정헌법 14조도 함께 조명받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 바로 이 수정헌법 14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정헌법 14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 시민의 신분과 자격, 권리, 박탈 조건 등을 광범위하게 다루는 법입니다. 수정헌법 14조는 모두 5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제1항에서 미국 시민의 자격을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 또 미국의 사법권이 미치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을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을 속지주의 국가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한 법 적용의 범위를 구분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로 속인주의하고 속지주의라는 게 있는데요.
네.
좁은 의미에서 볼 때 속인주의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부모 국적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는 걸 말하고요. 속지주의는 부모 국적하고 관계없이 태어난 나라의 국적을 주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누구든지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 자격을 얻는다고 법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속지주의 국가라고 불립니다.
네. 자, 수정헌법 14조를 좀 이해하려면 그 만들어진 배경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 남북전쟁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이 남북전쟁이라고 하면 이 흑인 노예제를 둘러싸고 남부하고 북부하고 갈라져서 몇 년 동안 치열하게 싸운 내전이었죠.
네.
당시 전쟁이 노예제를 반대하는 북부의 승리로 끝났는데요. 이 전쟁이 끝나고 미국 의회에서는 수정안 3개가 통과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지금의 수정헌법 14조인데요. 이 법에 따라서 전쟁이 끝나고 자유가 된 흑인 노예들도 모두 미국 시민 자격을 부여받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 노예였던 사람한테도 미국 시민 자격을 주기 위해서 고안된 법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원래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비슷한 무렵에 통과된 다른 두 개 법도 흑인 노예들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수정헌법 13조에는 노예제를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갔고요. 15조에는 흑인들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수정헌법 14조만 보더라도 전쟁이 끝나고 이듬해인 1866년 6월에 통과가 됐는데 2년 뒤인 1868년에나 비준이 될 만큼 진통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네, 예, 당시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존슨도 이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반기가 심했다고 하던데요.
네, 존슨 대통령은 흑인 노예 해방을 이끈 링컨 대통령이 암살된 뒤에 그 상황에서 대통령 자리에 오른 사람인데요. 전직 대통령들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보수파로 탄핵 재판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네.
또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란 기록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네.
이 앤드류 존스 대통령은 이 법안이 상원에서 33대 11 그리고 하원에서 120대 32로 통과돼 넘어오자 정부 강요라서 할 수 없이 서명하는 것이라면서 끝나 이 수정헌법 14조를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네, 뭐 당시 시대적인 그 분위기를 짐작하게 하는 이야기 같은데요. 수정헌법 14조에는 또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앞서서 이 시민의 자격과 함께 시민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바로 이런 시민의 권리와 관련해서 각 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도 적절한 법적 절차 없이 개인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빼앗을 수 없다든가 어떤 주도 미국 시민의 특권이나 면책 권한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거나 강조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게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이 출생 시민권 제도와 관련해서 수정헌법 14조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수정헌법 14조를 또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게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네.
미국 헌법을 고치려면요. 수정 내용이 담긴 수정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한 뒤에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아니면은 미국 내 50개 주 의회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헌법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설령 이 수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또 그 다음에는 전체 주 가운데 4분의 3 이상, 그러니까 50개 주 가운데서 적어도 38개 주의 비준을 받아야 하니까 이 수정안을 마련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사실 수정헌법 14조 자체보다는 출생시민권 제도라고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출생시민권 제도가 이 수정헌법 14조 1항을 근거로 해서 이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사람의 자녀라든지 또 출산 시기에 맞춰서 일부러 미국에서 아이를 낳은 낳은 아기들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의 부모까지 불법으로 미국에 눌러앉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출생 시민권 제도가 논란이 된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경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 이민 정책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워낙 도발적인 발언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화제를 몰고 다니는 터라 이 출생시민권 제도와 수정헌법 14조 역시 대통령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전국적으로 눈길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전에도 이 수정헌법 14조는 건드리지 않고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해리 리드 위원도 1990년대 관련 법안을 내서 출생시민권 제도를 없애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가장 최근에도 공화당 소속의 강경파 위원들 주도로 출생시민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들 위원은 불법 체류자들이나 원정 출산자들의 자녀까지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시민권을 주는 현재 관행이 수정헌법 14조를 명백하게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들이나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들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든데요. 이 반이민 성향을 가진 이민연구센터는 미국에서 해마다 원정 출산으로 태어나는 아기가 3만 6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네.
이 단체는 또 이 불법 체류하고 있는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시민권자 아기도 해마다 30만 명씩 생겨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친이민 성향을 가는 퓨 히스패닉 센터도 지난 2008년에 시민권을 받은 불법 체류자의 자녀가 34만 명 정도 될 걸로 추산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런 출생시민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로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네, 국제통화기금 보고서를 보면 선진국 가운데는 미국과 캐나다 단 두 나라밖에 없고요. 31개 나라, 그러니까 주로 카리브해 국가들이나 중남미 나라들이 출생시민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영화로 되는 미국사로 가보도록 하죠. 샘 수이와 크리스나 그리미가 부릅니다. Just a Dream 골라봤습니다.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데요. 이번 시간은 영화를 통해서 미국 역사를 재밌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영화로 듣는 미국사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정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지금 두 차례 걸쳐서 영화 아미스타드 소개해드렸죠. 자, 그럼 이번 시간부터는 다른 영화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주제를 미국의 노예 제도에서 잠깐 돌려서 미국이 19세기 중반 서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바로 미국이 멕시코령 텍사스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전투를 그린 영화 알라모입니다.
1836년 3월 6일 알라모 요새를 함락시킨 멕시코군이 미국인들의 주검을 옮기는 장면으로 영화는 시작한다. 이어 알라모가 함락됐다는 소식이 텍사스 샌 안토니오 주변에서 진을 치고 있던 샘 휴스턴 장군의 진영에 전달된다. 알라모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진영에 있던 사람들 모두 슬픔에 빠진다.
Sam Houston. Making friends wherever you go. To Tennessee.
Oh, to hell with Tennessee.
Are you selling rocking chairs?
I'm selling Texas.
이어 영화는 시간을 1년 거슬러 올라가 1835년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벌어지던 한 잔치를 보여준다. 이곳에서 샘 휴스턴은 사람들을 상대로 텍사스로 이주하라고 권유한다. 그런데 휴스턴은 이 자리에서 테네시주 출신의 전설적인 탐험가요 군인인 데이비드 크로켓을 만난다. 휴스턴은 텍사스의 사냥감과 땅이 널려 있다며 크로켓에게도 텍사스로 올 것을 권한다.
We're taking the Alamo, changed everything. We're in control now. We swore allegiance to Mexico under the Federalist Constitution of 1824.
Santa Ana tore that document up personally. Did he not? Named himself supreme dictator.
다음 장면에서 영화는 텍사스의 한 마을에서 미국인들이 모여 격렬하게 논쟁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멕시코를 상대로 전쟁을 벌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두고 격렬하게 논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장면들을 완전하게 이해하려면 약간의 역사 지식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당시 멕시코와 텍사스 그리고 미국인들이 도대체 어떤 관계였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작가이자 역사학자인 프랭크 테하 씨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원래 텍사스 지역은 스페인이 지배했었는데 이 텍사스뿐 아니라 지금의 미국 남서부 지역이 다 스페인령이었죠. 그러다가 멕시코가 1821년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이 땅은 멕시코 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생 독립국 멕시코가 큰 짐을 지고 출범하는데요. 바로 스페인과 독립전쟁을 치르면서 엄청나게 큰 빚을 진 겁니다. 이런 가운데 멕시코 정부는 특히 전쟁으로 크게 피해를 받고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았던 광대한 텍사스 지역을 관리하는 데 애를 먹게 되죠.
이런 가운데 멕시코 정부는 주변 나라인 미국에서 이민자들을 받기로 했는데요. 다시 프랭크 테하 씨의 설명입니다.
그러다가 미국인 모세스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이끌고 텍사스에 정착하고 싶다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멕시코 정부는 이를 허락하죠. 멕시코 정부는 이걸 기회로 봤어요. 미국에서 이민자들을 받아서 텍사스를 정착지로 만들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이주 허락을 받은 모세스 오스틴은 로마 가톨릭 교도 300가정을 데리고 텍사스로 들어갑니다.
They come back. The Mexicans, well-trained army. It's all this handful of amateurs. Only chance we have is to fight them out in the open.
전쟁 개시 문제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샘 휴스턴 장군은 군인이자 노예 상인인 짐 보위에게 텍사스가 독립하려면 멕시코와의 일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어 휴스턴은 멕시코군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알라모 요새로 돌아가 그곳에 있는 대포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한다. 샘 휴스턴 장군의 부탁을 받은 짐 보이는 자신의 민병대를 이끌고 알라모로 향하고 텍사스 미국인들이 구성한 정규군을 지휘하는 윌리엄 트레비스도 군인들을 이끌고 알라모 요새에 도착한다.
그런데 당시 멕시코는 왜 텍사스에 사는 미국인들과 전쟁을 벌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이와 관련해 작가이자 역사학자인 프랭크 테하 씨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And one of the complaints that the Tejanos themselves have
텍사스에 살던 멕시코 주민들은 처음에는 미국인 이민자들을 환영했습니다. 이들 미국인은 처음엔 멕시코 정부에 충성하겠다고 맹세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인들이 더 많이 들어오자 멕시코계 주민들 사이에서 점점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미국계 주민의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멕시코계 주민들은 이들 미국인 이민자들이 텍사스를 접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는데요. 다시 프랭크 테하 씨의 설명입니다.
1820년대와 30년대에 걸쳐서 많은 미국인이 텍사스로 들어오면서 새로운 경향이 나타납니다. 1830년대 초에 텍사스를 방문한 한 멕시코 관리가 쓴 보고서에 이런 경향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는 텍사스에 사는 미국인들이 마치 딴 나라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멕시코 정부와 미국인들 사이에 긴장이 높아지는데요. 그러다가 1835년 말에 미국계 주민하고 텍사스군이 충돌하면서 현지 미국인들이 텍사스 독립을 추구하는 이른바 텍사스 혁명이 시작된 겁니다.
텍사스에서 미국인들과 멕시코군이 충돌하자 당시 멕시코를 지배하던 독재자 안토니오 로페스 데 산타나 장군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텍사스로 진군합니다. 멕시코군은 기나긴 행군 끝에 드디어 1836년 2월 23일 텍사스 샌 안토니오에 도착했습니다. 멕시코군이 들이닥치자 주민들은 황급하게 알라모 요새 안으로 대피했습니다. 18세기 초반 스페인의 가톨릭 신부들이 선교 본부로 세운 알라모는 이제 약 200명에 달하는 미국계 주민들과 이들의 동조하는 멕시코인들이 멕시코군에 맞서 싸울 진지로 변했습니다.
Jim Bui, el de la navaja,
dentro de la misión. Y alguien más de reconocimiento.
산타나 장군은 알라모 요새 샘 휴스턴 장군이 있는지 궁금해한다. 왜냐하면 산타나는 휴스턴 장군과 일전을 겨뤄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산타나는 샘 휴스턴이 알라모에 없다는 말을 듣고 실망하지만 전설적인 군인 짐 보이와 데이비드 크로켓이 알라모에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만족한다.
You out of your mind? I'm trying to get some truce. A truce. If we broker a cessation, we will do so from a position of strength, not weakness.
멕시코군이 요새를 둘러싸자 민병대를 이끌던 짐 보이는 협상을 통해 휴전하려고 시도한다. 하지만 정규군을 이끌던 트레비스가 이에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보이와 대립한다. 이런 가운데 산타아나 진영에서는 편지를 보내 즉각 항복할 것과 항복하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고 위협한다. 한편 요새를 사방에서 에워싸고 있는 멕시코군은 해가 질 무렵 군악대를 앞에 세우고 음악을 연주한다. 이 음악은 목을 자르겠다는 제목을 가진 행진곡으로 이 행진곡에 맞춰 멕시코군은 매일 해질 무렵 요새를 포격한다.
멕시코군이 점점 고삐를 조여오자 윌리엄 트레비스는 요새 바깥으로 편지를 보내 빨리 증원군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계 주민들은 3월 2일 멕시코로부터 독립해 텍사스 공화국을 세운다고 선언했고 이들은 샘 휴스턴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텍사스 육군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수천 명에 달하는 멕시코군은 200명이 채 안 되는 민병대와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알라모 요새를 계속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알라모는 이런 연속된 공격을 막아내며 함락되지 않습니다.
We need more men. If they arrive every day, soon we will have enough. But for now,
알라모 요새가 위험하다는 소식이 속속 도착하지만 샘 휴스턴 장군은 움직이지 않는다. 참모들은 어서 가서 알라모를 구하자고 성하였지만 휴스턴 장군은 자신의 군대가 아직 멕시코군을 상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른 군인들이 도착하길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한다.
자, 오늘 알라모 첫 시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텍사스에 이민자 신분으로 들어온 미국인들이 원래 지배자인 멕시코에 반란을 일으킨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멕시코 쪽 눈으로 보면 이들 반란군은 합법적인 지배에 항거한 반란자인 셈이고요. 미국 쪽 시각으로 보면 이들 텍사스의 미국인들은 실패한 독재 국가인 멕시코에 반기를 든 용감한 사람들인 셈입니다.
자, 오늘은 영화 알라모 첫 번째 시간으로 독립을 원하는 미국의 텍사스 주민들이 알라모 유세에서 멕시코군하고 맞서게 되기까지의 과정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 이어지나요?
네, 다음 시간에는 알라모 요새에서 버티던 사람들이 결국 요새가 함락되면서 목숨을 잃는 과정과 텍사스 육군을 이끄는 샘 휴스턴 장군이 결국 멕시코의 산타나 장군을 격퇴하고 독립을 쟁취하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로 듣는 미국사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 With the orientation week and classes beginning this week for many universities and colleges across America, many American students are preparing whatever they need to so that once school starts, they are ready to go. 개학 첫날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게다가 미국 학생들은 새학기가 시작될 때 많은 준비를 하죠. 특히 수업 일정과 스케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첫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칩니다. It may mean that they need to get organized with class schedules, buy textbooks, or locate their classroom so they don't get lost on the first day, and other tasks as well. I bumped into Madison on campus. Madison은 political communications, 정치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는 freshman입니다. Freshman은 대학교 1학년이죠. Well, let's hear what she is doing to get ready for school. Madison은 학교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아볼까요? 그럼 제가 Madison과 함께 대화한 것을 먼저 들어볼까요? 오늘의 영어 표현은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입니다. Listen carefully.
What are you ladies doing to, you know, prepare for class that starts real soon, right? What are you guys doing?
I'm primarily trying to get all of my stuff organized and make sure that I know like my schedule and where all my classes are and everything so that when school starts, I'm ready to go.
제가 Madison에게 물어봤습니다. What are you ladies doing to prepare for class that starts real soon? 학교 수업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로 학교 준비물을 정리하고 and make sure that I know my schedule. 수업 시간과 다른 중요한 학교 일정들을 확인하고 있어요. So that when school starts, 그래서 학교 수업이 시작되면 I'm ready to go. 바로 수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오늘의 영어 표현은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 이죠? Ready. Ready. Ready는 준비가 된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 하면 나는 갈 준비가 됐다. 난 뭐든지 시작할 준비가 됐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hat are you ladies doing to, you know, prepare for class that starts real soon, right? What are you guys doing?
I'm primarily trying to get all of my stuff organized and make sure that I know like my schedule and where all my classes are and everything so that when school starts I'm ready to go.
Now it's your turn. I'll say it in Korean and you try saying it in English. 갈 준비 거의 다 됐니? 나갈 준비 거의 다 되어가니? 그렇죠? Are you nearly ready to go? Are you nearly ready to go? 나는 준비됐어. 나는 시작할 준비가 됐어. 맞습니다. I'm all set. I'm ready to go. I'm all set. I'm ready to go. 오늘의 영어 표현은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 였죠? Practice this with your friends and see how it turns out.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산타 에스메랄다의 You Are My Everything 들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데이 3부 이어집니다. 계속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blue birds sing, the stars that twinkle way up in the sky. Tell me I'm in love. When I kiss your lips, I feel the rolling thunder to my fingertips. While my head is in a spin, deep within, I'm in love. You're my everything, and nothing really matters but the love you bring. You're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58년 9월 8일 오늘. 16세기 전반부터 인도 지역을 지배해오던 무굴 제국이 멸망하고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100여 년 전 영국 동인도 회사의 밀무역이 인도 벵골 지역 경제에 타격을 가하자 벵골의 태수가 영국인들을 인도 캘커타에서 추방합니다. 그리고 이에 반발한 영국군이 벵골군을 공격함으로써 영국과 인도 간 전투가 발생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영국이 승리를 거두게 되고 영국은 곧 인도 벵골 지역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영국은 인도 전체를 식민지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영국은 공장에서 생산된 면직물을 인도에 싼 값에 수출했고 인도의 주요 생산품인 수제 면직물에는 높은 세금을 부과해 인도 경제는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 사람들의 불만은 늘어만 갔고 이는 영국 동인도 회사의 용병들인 세포이 용병들의 반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세포이 반란은 곧 진압되지만 영국은 세포이의 반란이 무굴 황제와 관련이 있다며 황제를 쫓아버리게 됩니다. 이로써 1858년 오늘 330여 년간 인도 지역을 통치해온 무굴 제국은 멸망하고 인도는 영국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던 1944년 9월 8일 오늘.
German scientists were about to fire an even more terrifying vengeance weapon at London. The V2 rocket.
독일이 길이 14m, 무게 13톤의 장거리 로켓인 V2를 영국에 처음으로 발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 런던에서만 2,700여 명이 사망하고 6,50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3개월 전 독일은 로켓 V1을 영국에 발사했었습니다. 고성능의 폭탄이었던 V1은 순식간에 런던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곧 V1의 발사 추정지를 알아내 맹폭을 가했고 레이더와 방어장치를 개선해 V1의 피해를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영국 정부는 같은 해 9월 6일 드디어 V1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났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의 이 같은 발표가 있은 지 이틀 후인 1944년 오늘 독일이 항속거리 330km에 음속의 4배가 되는 빠른 속도의 고성능 신무기인 V2를 발사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순식간에 영국 런던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독일은 하지만 V2 발사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전쟁에서 패배하고 이듬해 5월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합니다.